오늘 6월 13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덟 번째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초기 사도교회의 네 가지 주요 특징들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렀고 교제를 나누었고 성찬을 나누었으며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네 가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기에 이것들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근간이 되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시키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알고 싶으시다면 다른 그 무엇이나 다른 누구를 들여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교회의 네 가지 특성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 교회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에 답을 하며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하고 나서야 우리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게으르고 무지한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냉정하고 배려심 없는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 대한 판단으로 우리 교회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정의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회를 잘못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뚜렷한 네 가지 특징들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들이 겪었던 특별한 경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흠정약 버전입니다. 모든 혼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들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아멘. 이 구절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 두려움은 왜 일어났을까요? 모든 혼위라고 하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이적들과 표적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두려움이 임하였던 모든 혼의 신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혼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전체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살피고 있는 구절에 나오는 모든 영혼과 사도들이 동일한 사람들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혼이라는 단어는 그곳에 많은 이들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사도들이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였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경험되었습니다. 44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들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인 믿는 모든 사람들이 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혼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교회 안의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도들은 사도들 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내려온 권능이 높은 것으로부터 내려온 권능이 일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신자들이 두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어떠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현대의 번역본에서 이 단어를 공포를 가리키는 테러가 아닌 경외심을 가리키는 aw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신자들은 경외심과 공경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비슷한 생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다면 그곳에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경외심으로 가득 차도록 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 공경심과 경외심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43절을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들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 안에 KJV 성경에서 and로 번역된 하나의 특수한 불변화사의 사용에 근거하여 저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놀라운 이적들과 표적들을 본 신자들이 그러한 경외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특별한 불변화사는 자주 번역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두 가지 생각이나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단어를 인해 이 구절 안에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흥미롭게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직역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들이 행한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번역가가 아닌 성경 주석가들이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번역에 가깝지만 어쨌든 NIV의 번역이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도들이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이적들과 표적들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외와 공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같은 장의 다른 구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에게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22절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표적들을 행하는 권능의 원천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표적들을 시작하였습니까?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들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43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대표하셨듯이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대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했던 사건은 그들의 사도적 권위와 전하는 메시지가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도적 권위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되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 이적들과 표적들과 기적들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20절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모든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그러한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을 구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독약을 마시거나 독사에게 자신을 물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목적을 잘못 이해했기에 이러한 쓸데없고 무의미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20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15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뒤따르는 표적들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적과 표적은 그들의 메시지가 사실임을 입증하고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 기적들과 이적들 그리고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사역의 패턴이었습니다. 이적과 표적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할지도 못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실하다는 증거와 증명이었습니다. 이적들과 표적들은 세상에 신약의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적과 표적들 또는 사도적 은사들의 본질을 더 잘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후에 히브리서 2장 4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며 구원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한 복음 메시지의 진실성과 진정성 모두가 주님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들로 증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것을 확증하시는 것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 확증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구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로 묘사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가 동일시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증거들로 그 복음이 사실임을 증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적들과 표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셨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낫고 그분 역시 신성한 분이라고 그들에게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능력으로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어갔습니다. 이적과 표적들에 관해서 이러한 것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없지만 이적과 표적들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들이었다고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파와 함께 동반되어 일어난 이적들은 주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진실성을 공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적들을 통하여 이처럼 메시지의 진실성을 증명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세기 교회사에서 기적이 지닌 주요 목적은 고통과 괴로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과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표적, 이적, 기적, 그리고 은사들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도들, 또 스데반 집사를 증명하는 특별한 사건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사도행전 6장 8절, 그리고 14장 3절,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표적은 신약 시대의 계시와 관련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책임이 적지 않음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표적들이라 함은 기적을 나타내지만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기적의 의미에 더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이적들이라 함은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을 자아내는 기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문법 안에서 표적과 이적이라는 명사들은 A와 B 두 가지 모두라고 나오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단어를 더욱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하여서 한 개의 같은 종류의 기적을 가리키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표적들과 이적들은 출애굽기에 빈번히 등장하였던 단어들이었으며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하심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적과 표적들이라고 짝을 이루며 결합된 이 단어는 사복음서들과 바울서신들 그리고 특히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5장 사이에서 8번이나 이렇게 결합된 단어가 사용된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강력한 권능이 행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하는 요점은 바로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다양함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꾸며져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함의 주된 목적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증언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4절과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의 기적과 은사에 대한 목적은 기적과 은사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적과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위대한 말씀의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기적과 은사 그 자체에다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들이 존재했던 이유가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관한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계획되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 오늘날 기적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으로 완성되었고 성경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표적으로서의 기적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그 전해진 메시지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것의 목적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었음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부흥성회의 목적은 바로 은사를 받는 그것 자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배우셨듯이 은사 자체에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에 모세나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사용되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기도하라고 권하셨으며 성령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데살로니아 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언제 어디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기도하라고 권하셨으며 성령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특별한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축복들 속에는 우리가 기적이라 부를 만한 축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결론은 이미 말씀드린 것의 반복인데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또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여기서 아마도 굳게 했다는 말은 뒤따르는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 확증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의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룰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은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고 이를 통해 사도들은 자신들이 설교하고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신약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했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이적과 기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신자들과 사람들은 사도들이 행한 위대한 능력이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과 사도의 가르침들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이적과 기사가 아닌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의 형제를 기억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제가 그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아팠고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야 되는데요. 그가 저에게 말하기를 매일 아침 자신이 그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베니 힐이라는 사람의 TV 그 프로그램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이렇게 어떤 은사의 행위처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자신도 그 전도자의 그 힐링을 경험하고 싶었다고 자신도 혹시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데요.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계절과 상관없이 산에 올라가서 산성 기도를 하면서 오로지 한 가지 원했던 것은 그 은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은사적 경험은 없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난 결론과 일치된 증언을 해줍니다. 역사학자 필립 샤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사도들 이후에는 영감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마저 없는 상황이기에 기적이란 주제를 논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기적들을 행하는 능력은 갑자기 어느 순간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성한 시작에 대한 그러한 외형적이고 비범한 증명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기독교의 진정성의 입증이 진리와 도덕적 설득의 자연스러운 연산작용으로 대체되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사라졌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의 시대까지 기적이 영속되어져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마음이 가 있거나 보통 일어나는 것이기는 하여도 경이로운 일들에 대해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들이 종료된 정확한 시점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들의 죽음 또는 그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의 죽음 이후였을 수도 있고 또는 로마 제국의 개종 또는 아리안 이단의 소멸 아니면 그 이후의 시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를 세세히 살펴서 전설적인 이야기들로부터 진실을 조심스럽게 가려내야 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이러한 특별한 모습은 그들이 성도의 교제에 끊임없이 헌신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본 바와 같이 우리도 역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인의 교제와 모임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믿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일 때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제가 방금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을 말해달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똑같은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특정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성도들의 모임에 관한 두 가지 생각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징후가 바로 성도 간의 교제나 모임이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모임은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는 모습이며 반면에 교제나 모임이 소홀해지는 것은 영적 삶이 퇴보하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이 예배와 교제와 같은 성도의 모임에 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먼저 이 구절에 나오는 부정적 권유에 대한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이것은 우리가 모임에 참석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성도 간의 모임과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함께 모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복합어, 하나의 복합어입니다. 이것은 upon이라는 단어와 assemble together라는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로서 함께 모이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함께 모이다는 synagogue, 회당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며 유대인의 모임과 회당을 의미합니다. 이 복합어는 어떤 장소에서 함께 모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적으로나 공적인 장소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모임이나 집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앞에서 함께 모일 것에 대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서 사용된 모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됨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런 기독교인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 이것은 굉장히 상호적이고 서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통 교제가 소홀히 되거나 게을리되었을 때 사람들이 교제를 소홀히 할 때 보면 그 이유는 상호적인 이런 역량이 없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그리고 많이 함께하다 보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그의 공격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인해 무력화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함께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언젠가 배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인용을 마치겠습니다. Th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이라는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요점은 공동체를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날에 필수적인 이 모임들에 참여하지 않음에 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다른 모임에 참여하거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자부심이나 박해에 대한 두려움 또는 그저 열정이 식어서 일 수도 있다. 인용을 마칩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이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함께 나눈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성도 간의 교제를 원하고 힘쓰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영적 삶이 침체되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와 모임에 소홀하게 되고 그것을 중요시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임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모임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구절을 보면 교제에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원들이 그 모임을 저버렸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이라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토스이고 이는 또한 관습이나 습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말처럼 이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고정된 행동 그리고 관습, 습관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따로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함께 마땅히 교제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루아니다의 그리스더 그리스 사전은 이 단어를 전통에 의해 고정되고 일반적으로 사회에 의해 승인되는 행동, 패턴, 관습, 습관 따라서 이 단어는 익숙해지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또는 관습적인 행동 방식 혹은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고정된 행동의 패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임들과 다른 성도들 간의 교제를 피하는 것이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들은 일상적으로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그런 나쁜 습관을 따르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때로는 집회와 기도를 위한 조금은 더 사적인 모임으로 모이고 그리고 모든 복음 예배에 의식을 듣거나 참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사도시대에도 그러하였고 모든 시대에서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예배와 서로의 권면을 위해 모여야 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도 이러한 모임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종교 자체로부터 배도되어지기 시작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큰 도움이며 특권이고 인내하며 모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권하여 우리 자신들과 서로에게 죄악으로 돌아가는 위험을 경고하며 서로를 돌보고 자신과 서로에게 경건한 열심으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모임이 참 복음의 정신으로 잘 관리를 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 그리고 최선의 진실, 형제 혹은 자매를 만들어 가게 할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다른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그들의 통찰력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 페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트리히 본 페퍼 목사님은 나치에 대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많은 설교들이 참으로 영감을 주고 그리고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그는 그의 신앙적인 관점과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감옥에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다른 신앙인들과 함께하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때 말만 번지를 한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경건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 그러해야 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에 그러한 모임이 없거나 그런 교회의 문제라면 교회 차원의 문제라면 여러분은 그 교회를 떠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서 교제와 모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양들이 떼를 지어 살아가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 고독한 순례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위대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과 함께 가십시오. 날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서로를 사랑하도록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된 설교를 보는 것인데요. 그들은 집에서 설교를 읽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를 들으러 나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온라인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인쇄된 설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바로 집에서 설교를 읽는 것이 교회에 굳이 가서 예배를 드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졌고 교제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음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권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의 자녀인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자매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꾸준하게 교회를 참석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비록 그녀는 한마디의 말도 들을 수 없었지만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장 하찮은 이유로 교회 혹은 성도 간의 교제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100여 년 전에 한 말이 여전히 기술이 발달하고 전염병이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교제 모임과 성경 공부에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 장소에서 얼굴을 맞대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 참여하시고 교회 많은 교제 모임과 성경 공부에 오시기를 격려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요세프 가보르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주의의 지배 아래에서 성장했고 종교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경멸을 받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공산주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세프의 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데 요세프와 요세프의 형을 데리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있는 프라하까지 가기 위해 매일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3시간 동안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교회에서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근처 공원에서 점심을 먹은 후 다시 교회로 돌아와 2시간 반 동안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이 걸려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요세프는 자신의 나라 슬로바키아에서 그곳의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던 이야기를 할 때면 그는 자신의 영적인 삶을 보살펴주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 모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공경하였고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그 공동체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모임과 그 공동체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한 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말씀을 전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이며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 쌓일 때는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자신이 교회에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와 모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